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 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31일 이스라엘에 드론을 발사했다고 반군 측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반군이 임명한 압델 아지즈 빈 합투르 총리는 이날 홍해의 이스라엘 휴양 도시인 에일라트에 대한 공습과 관련한 질문에 그 드론들은 예멘의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합투르 총리는 후티 반군을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저항의 축에 일부러 자처하면서 성명과 드론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 공군이 하마스와의 분쟁 이후 처음으로 에로우 방공 체계로 홍해 일대에서 지대지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해 지역을 비행하던 또 다른 적대적 목표물들도 격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목표물들이 후티 반군의 드론인지는 확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7일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했던 드론 공격 시도가 후티 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과 함께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헬리콥터 한 대가 31일 일본 북단 홋카이도 지역 영공을 침범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이 헬리콥터가 현지 시각 낮 12시 44분경 홋카이도 동부 네무로반도 상공을 침범했다며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헬리콥터가 매우 짧은 시간을 일본 영공에 머물렀으며 비행 경로 등으로 볼 때 러시아 소속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엄중 항의했다고 방위성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내 아프가니스탄 미등록 난민과 이민자들이 대거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2일 사이 아프가니스탄인 약 6만 명이 파키스탄에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압둘 무탈렙 아프간 난민부 대변인은 최근 1일 입국자 수가 평소의 3배에 달한다고 지난 26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 내 44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이민자 가운데 약 173만 명이 미등록 상태라면서 다음 달 1일 이후 이들을 강제 추방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주재 서방국 대사관들과 유엔 난민기구는 귀국 뒤 아프가니스탄에서 박해 위험에 직면한 이들을 확인해 보호하는 계획에 협조해줄 것을 파키스탄 정부에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은 파키스탄 정부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어제 지상작전에 나서 하마스 목표물 300여 곳을 타격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지난 하루 지상작전 동안 다수의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제거됐고 테러리스트 목표물들과 기반시설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하마스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발사진지 여러 곳, 지하 터널 내 하마스 시설 등 약 300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텔아비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진주만 폭격이나 9.11 테러 이후 휴전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10월 7일의 끔찍한 공격 이후 하마스와의 적대 행위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요구는 곧 하마스, 테러리즘 그리고 야만에 항복하라는 요구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어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8,30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작전 과정에서 하마스의 인질로 잡혔던 자국 여군 병사 한 명을 구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억류됐었던 19살 오리 메기디시 이병이 가자지구 지상작전을 통해 구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메기디시 이병이 가족과 재회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의 대북 특별 대표는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와 화상 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습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과 이란 등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미한 양국의 싱크탱크의 공동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17도, 최고는 7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대북 특별 대표가 화상회담을 갖고 북한, 러시아 무기 거래와 탈북민 북송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북러 무기 거래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성 김 대북 특별 대표가 30일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와 화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30일 보도자료에서 미중 특별대표가 점점 더 불안정을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최근 중국의 북한 국적자 송환 보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특별대표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고 러시아가 스스로 지지한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각자의 의무와 유엔 제재 규범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도 다시 제시됐습니다. 국무부는 김 특별대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각급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북특별대표와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화상회담을 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 북한이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실을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양국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6일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28일 미한일 외교장관이 북러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북핵수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협의회 대표단을 만나 북핵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협의회는 미 학계와 정부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 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1974년 설립한 싱크탱크로 이날 면담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보좌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해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 인권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교정책협의회 대표단은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북한 라진항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0월에만 최소 11척이 드나든 것으로 확인이 되는 등 이런 움직임이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 북한 전용 부두에서 또 대형 선박이 입항해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플래닛랩스의 27일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라진항의 이 부두에 약 105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VOA는 앞서 지난 23일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해당 부두에 약 120m 길이의 선박이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도했는데 나흘 만에 또 다른 선박이 입항한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곳 북한 전용 부두에서는 지난 17일에도 컨테이너 더미가 적재됐다가 이틀 뒤인 19일 선박이 정박해 컨테이너를 싣고 떠난 것이 확인됐고 23일과 27일에도 잇따라 선박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4일 단위로 선박 입항이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 바로 옆 중국 전용 부두에서도 30일 135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서 있는 모습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BOA는 지난 26일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라진항에 있는 총 3개의 부두 중 중국이 임차한 가장 북쪽 부두에서 지난 26일 약 100m 길이의 선박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는데 3일 만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입항한 것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종합해 볼 때 북러 무기 거래 장소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 북한과 중국 전용 부두에서 선박 입출항과 컨테이너 선적 등의 움직임이 일상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10월 들어 이 같은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10월에 북한과 중국 전용 부두를 드나든 선박은 30일 현재 모두 11척입니다. 지난 8월 26일 이후 라진항을 출입한 선박은 8월 한 척, 9월 두 척에 머물렀지만 10월 들어 폭증하면서 지금까지 총 14척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선박 바로 앞에는 수백 개로 추정되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어 이 선박들이 컨테이너를 선적 중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모두 무기 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이곳에서 계속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13일 백악관은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이 지점에 적대된 해상 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And we now have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has delivered arms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 정부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5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16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US
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무기 거래 정황에 대한 백악관의 지적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습에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과 이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의원은 하마스의 북한제 무기 사용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공화당 의원은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공격했다는 최근 증거는 우리의 적들이 자유세계에 대한 불순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콜 의원은 28일 VOA에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 공습에 북한제 무기를 일부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도 이런 주장을 확인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이란 등 북한과 하마스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들을 포함해 모든 적국이 그들의 악의적인 활동과 전쟁 범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공화당 의원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하마스의 북한제 무기 사용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9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북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나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자랐고 탈북한 친척들이 있다며 나는 북한 정권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지난 27일 이스라엘군이 자국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에 북한제 무기가 사용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사용한 무기들이 이스라엘 방위군 웹사이트에 게재됐다며 빨간 마크가 새겨진 무기들이 북한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도 해당 질의에 가자 지구에는 북한제 무기가 있고 하마스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에 대해 더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7일 언론설명회에서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거래, 전술교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 행정부의 어용 언론단체들과 사이비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북조선제 무기들이 사용된 것 같다는 무근거한 자작낭설을 내돌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정부는 하마스의 북한제 무기 사용 여부를 공식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 대사의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하마스는 잔인한 테러 조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우리는 누구든 하마스가 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997년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한글이 적힌 북한제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베긴 사다트 전략연구센터의 알론 레프코위츠 연구위원이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연구위원은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가자 지구에 북한 전문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중동 내 최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에 화학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무기가 전쟁에 사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레프코위츠 연구위원을 조상진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에 계신데요. 하마스의 지난 7일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The situation it's a war zone. Israel now is divided. We face
한마디로 전쟁터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러 위협의 직면에 있습니다. 검은 토요일이라고 부르는 지난 7일에 공격이 시작됐고 하마스와 지하드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공격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국경 근처 키부츠 지역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끔찍한 일을 보여주기 위해 액션캠을 부착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가자지구로 납치된 사람들이 약 225명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납치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전쟁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악입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정된 하마스가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가자 지구에 대한 장기간의 봉쇄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갈등을 키웠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f Hamas, Russia called them, for example, freedom fighters. But if Ukraine would have attacked
러시아는 하마스를 자유를 위한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자유투사가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그들은 자유투사가 아닌 테러리스트라고 부를 것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태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알카에다를 자유의 투사 조직으로 정의했겠지만 그들은 자유의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수천 명의 민간인을 공격하고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심지어 일부 같은 이슬람 국가조차도 하마스가 한 악행을 비판했습니다. 가자지구에 수십억 달러가 지원됐지만 가자지구 아래 터널을 건설하는 데 그 돈이 낭비됐습니다. 그 수십억 달러가 시민사회 발전에 쓰이지 않고 미사일을 만드는 데 낭비됐습니다. 우리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와 지하드 군대를 건설하는 데 낭비되는 수십억 달러의 돈은 민간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북한은 보건과 교육에 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자신의 군사력 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동 내 테러 단체들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 발표에 따르면 하마스로부터 압수한 무기 중 북한제 무기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 제공됐고 실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I would say it's a well-known fact that we can see some of the shipments.
네, 물론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선적된 무기의 일부가 적발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외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상에 관계없이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다른 중동 테러 조직이 필요로 한다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죠. 이미 알려진 F7 로켓 외에도 107mm, 122mm 대전차 로켓 등이 북한으로부터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군이 발견한 것을 보면 이 로켓에 한글이 쓰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북한이 미사일과 핵 문제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은 외화가 필요하고 북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누구에게든 기꺼이 팔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지구에서 이러한 경무기를 볼 수 있고 헤즈볼라가 있는 북쪽 전선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북한 선적이 확인된 예멘 후티 반군에서도 북한 무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가자지구와 이란의 후원을 받는 무장단체 헤즈볼라로 향하는 화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가자지구는 꽤 오랫동안 봉쇄돼 있었고 모든 거래가 면밀히 감시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마스는 어떻게 북한산 무기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It is blocked not 100%. What we see is we see shipments
100%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국경을 지나는 화물을 이스라엘이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댄 또 다른 지역인 이집트 시나이 반도 일부 지역에서 터널을 통해 가자지구로 물건이 보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집트 국경 밑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터널이 있고 이집트에서 가자지구 전역으로 무기를 들여올 수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가는 화물의 일부는 바다를 통해 운반됩니다. 이스라엘 해군이 차단할 수 있지만 모든 화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가자지구는 미사일 제조 공장을 자체적으로 건설했는데 북한과 이란을 통해 관련 기술을 가자지구로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자지구에서 관련 북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하마스가 북한과 직접 거래했을까요? 아니면 이란 또는 헤즈볼라를 통해 북한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Because the funding for Hamas and jihad comes mainly from Iran.
하마스와 지하드에 대한 자금은 주로 이란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류는 북한과 이란 간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마스와 지하드의 무장 세력들이 이란에 가서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북한에 가서 훈련받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쪽 병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있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시리아로 이동한 것도 포착됐었습니다. 과거 북한이 시리아에 건설한 핵시설이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됐는데 이 공격으로 북한 사람들이 사망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마스에 제공된 북한산 무기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Is it a threat on the existence of Israel? As I said,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라고 봅니다.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 덕분에 북한과 이란의 도움으로 개발된 하마스 미사일 중 일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국경 키부츠 마을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 탄약 중 일부가 북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북한산 무기가 더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In the case of Hamas and Jihad, what they use is they use an
하마스와 지하드의 경우 북한산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무인 비행기 드론을 이용해 이것을 운반한 다음 떨어뜨려 탱크를 파괴했습니다. 기존 탱크는 대전차 지뢰나 대전차 미사일 등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드론을 사용한 대전차 로켓포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이란, 시리아와 협력한 화학 무기를 테러 조직들이 사용할 잠재적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즈볼라에 화학 무기가 반입됐다는 징후가 있었다는 추정과 함께 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헤즈볼라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전문가들이 헤즈볼라에 화학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헤즈볼라는 하마스를 비롯한 다른 여러 중동 내 무장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들 중동 테러단체들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하마스 연계 못지않게 북한과 헤즈볼라의 협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까요?
If North Korea would have not denied it, we should be start worrying that North Korea is becoming.
북한이 헤즈볼라와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사일이나 방사포에 한글이 적혀 있는 것을 제시해도 그들은 이스라엘이 조작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이 주도하는 악의 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넓은 지역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고 하마스와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협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모두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클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이나 정부는 북한과 중동 내 테러 조직들과의 연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이스라엘 정부나 국제사회는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srael knows that North Korean weapons, conventional, unconventional.
이스라엘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비재래식 무기가 중동의 국가와 테러 조직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전 세계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국 등 다른 정보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관, 특히 주로 미국과 협력해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선적을 차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죠.
북한이 중동 지역 내 주요 무기 공급 국가이자 주요 위협 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우려하십니까?
North Korea, I wouldn't say it's the main supplier. We have
북한을 주요 공급국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테러 조직에 많은 탄약을 제공하는 이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경우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가장 큰 우려 사안입니다. 북한은 제재를 해제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무기를 판매할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하겠죠. 이에 따라 현재는 러시아가 북한의 주요 고객입니다. 또 북한은 중동의 테러 조직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시리아와 헤즈볼라 및 중동 지역으로 점점 더 많은 무기가 판매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알론 레프코위츠 연구위원으로부터 이스라엘 현지 전황과 북한과 중동 내 테러 단체들의 무기 협력 문제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최근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제외 공관을 잇따라 폐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 당국의 외환난이 심각해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자국 특명 전권 대사가 27일 앙골라 공화국 대통령을 작별 방문했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병철 특명 전권 대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전했고 로렌수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정동학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가 요엘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을 23일 작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의 오랜 우방인 우간다와 앙골라에서 공관을 폐쇄하고 외교관을 철수시킨 겁니다. 앙골라 현지 매체인 조르나우드 앙골라는 지난 25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앙골라 주재 외교사절단의 일방적 폐쇄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간다 언론 인디펜던트는 정대사가 우간다 측에 북한이 대외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대사관 수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로 외화벌이에 차질을 빚어 공관 유지가 어려워 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최소한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사이트에 게재된 앙골라의 대북제재 결의 통합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앙골라는 2017년 11월 북한의 건설회사 만수대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 회사에 소속된 북한 노동자와 고용인들에게 떠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재 북한 공관들에선 동상이나 무기 수출, 의사와 간호사 송출 등에 관여하며 외화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런 경제활동도 대부분 차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대외 보험총국 해외지사에서 근무했던 탈북민 출신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인권센터장은 사회주의 동유럽 붕괴 이후 북한 경제가 쇠락하면서 제외 공간 수가 꾸준히 줄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 동유럽 붕괴 이후 그리고 북한의 권한의 행군 장기적인 경제난을 겪으면서 대사관 그 외교관들한테 월급도 못 주는 형편이 됐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축소돼 오다가 이게 이제 좀 더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수교국은 현재 150개 나라가 넘지만 이번 아프리카 공관 철수 전까지 북한이 공관을 운영한 국가는 53개국뿐이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또 최근 중국 당국에 홍콩 주재 총영사관 폐쇄 의사를 전하는 등 제외 공관 10여 곳의 운영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전인 동서냉전 시대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체제 경쟁을 벌이며 아프리카 비동맹 국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외교를 전개하면서 다수의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앙골라의 경우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에두아르도 도스 산토스 전 대통령이 1981년과 1987년, 1989년 평양을 세 차례나 방문했습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가한 이후에도 협력관계를 이어가면서 북한이 앙골라에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건설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서냉전이 사라지면서 비동맹 외교를 추구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이 입장이 변해 지금은 각자 실리 외교를 펴는 양상이고 남북한 체제 경쟁도 한국의 압도적 우위로 판명이 났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그때만 해도 북한의 정체성이 혁명 수출의 의미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뭐 많은 부분 내전에도 있었고 가옥으로 나눠서 싸우는 것도 꽤 있었고 그런 면에서의 자신들의 정체성 측면에서의 아프리카 지원도 있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점차 탈냉전 이후에 줄어들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경쟁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앙골라와 우간다는 최근 국제사회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규탄에 보조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이 채택됐는데 우간다와 앙골라 모두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45호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광진 센터장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해당 국가에서 벌여온 각종 외화벌이 사업에도 차질이 생겨 북한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가치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과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관계를 확대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이유 더 있겠죠. 근로자 파견, 우상화물 수출 뭐 이런 것들로 좀 외화 획득하고 경제난을 극복하는 그런 목적도 추구해야겠지만 그 가능성까지 다 막히고 있으니 뭐 아프리카에 돈만 쓰면서 대사관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겠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공관 철수 의도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고립주의적 정책을 펴는 가운데 제외 공간을 통한 탈북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공간을 통해서 이제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체제 단속적 차원에서 아주 필요 불급한 거점 위에는 불러들이는 형태로 내부 단속 차원에서도 그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일각에선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외교 전략의 선택과 집중을 고민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3년 반 동안의 국경 봉쇄로 북한 당국의 외화 사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제한된 외교 자원을 소수의 반미 연대 국가들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같은 경우는 북한이 거점 외교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신냉전 외교가 약화되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 차원을 본다고 그러면은 향후에도 범위는 줄이되 거점 국가에 대한 외교는 강화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외교가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외교 기반의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공언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미한 양국 싱크탱크의 공동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술핵 100기를 현대화해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한국의 독자적 핵전력 구축은 미한 양국에 상당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술핵무기 한국 배치 등 단계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은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미 한국의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핵 전력을 갖췄으며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 직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은 핵 억제나 한국의 핵 보장에 더는 적절하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을 이용한 보복 여부와 형태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 북한의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양국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지난 4월 미한 정상회의 워싱턴 선언은 핵 우산의 전략적 명확성을 어느 정도 강화했지만 한국의 핵 보장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1960년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취했던 것과 유사한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960년대 소련의 핵 위협이 점증하자 미국은 유럽에 3천 개의 핵무기를 배치했으며 유럽 배치 핵무기의 운용은 나토사나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담당했고 나토 동맹국들과 핵무기 관련 정보를 공유했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핵보장을 나토 수준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국 연구진은 가장 실행이 어렵지만 한국의 핵보장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국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일부를 투입하는 방안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미한 양국은 4단계 순차적 절차를 이용해 북한 핵무기 위협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첫 단계는 군산 공군기지 및 잠재적으로 오산 공군기지 등 한국 내 미국 전술 핵무기 저장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새로 짓는 방안입니다. 이는 향후 미국 핵무기의 재배치를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만드는 것으로 북한이 핵무기 생산 동결을 거부하면 미국 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경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단계로는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전략핵 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 일부 또는 전부가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 20기와 미사일 1기당 약 4발의 탄두가 탑재되므로 북한을 표적으로 이런 잠수함 한 대를 투입하는 것은 최대 80기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단계는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해체 예정인 미국의 전술 핵무기 B-61 핵폭탄 100기가량을 현대화하고 이를 미국 내에 저장하되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해 한국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B-61 폭탄은 본래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략 및 전술 핵무기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기존 핵 중력탄인 B-61 폭탄에 첨단 레이더와 GPS를 장착하고 안전 및 보안 기능을 추가해 정밀 폭격이 가능한 B-61-12로 현대화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예산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핵무기 100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잠재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며 독자적 핵무기 생산으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심각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핵 동결을 거부한다면 미한 양국은 4단계로 약 8개에서 12개의 제한된 수의 미국 전술 핵폭탄과 몇 대의 핵투발 이중 목적 항공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이미 준비된 한국 내 시설에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이 4단계 절차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첫 두 단계는 1, 2년 이상의 간격이 아닌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단계의 일부로 100개의 핵무기 현대화를 완료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3단계를 발표하고 6개월 후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지 않으면 4단계를 발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4단계 방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수년 안에 약 180개의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될 것이고 이 중에는 상징적 또는 실제 작전 목적으로 한국에 배치된 8기에서 12기의 B-61 항공폭탄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생산에 대해서는 많은 한국 정부 지도자와 국민들은 이런 선택의 잠재적 위험과 단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 증가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이 이런 선택을 한다면 안보, 경제,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핵우산이 북한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더욱이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확인하며 미한간 확장 억제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핵전력 투입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위에 제시한 어떠한 방안도 달가워하지 않을지 모른다면서도 이런 결론은 미한 양국의 북한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 생산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미한 양국이 북한을 압박할 의지가 있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미한 양국 정부 모두 이런 대안의 검토를 오랫동안 미루고 싶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북핵 위협 증가에 대처하고 한국의 핵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최선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의 공동 방위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기여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상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알렉산더 무니 하원 의원이 동맹분담 보고 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랄프 노르만, 댄 비숍, 랜디 웨버, 앤디 빅스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미국과의 공동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를 기술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 그리고 리우조약 당사국이 해당 동맹국으로 명시됐습니다. 동맹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간 방위비 지출과 미국과의 공동방위 관련 군사작전에 대한 기여 활동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나라가 관련 기여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런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으로 인해 의회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준비태세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공동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전 세계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확장되고 있으며 미국과 대등한 무력을 가진 위협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마이크 리 의원이 지난 3월 하원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소관상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미한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1년 3월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단연도 협정으로 2021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은 13.9%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분담금 인상률은 한국의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약 422억 달러이며 내년 예산은 4.5% 증가한 약 441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 KEI 차기 소장으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을 발탁했습니다. 스나이더 차기 소장은 KEI의 인사 발표 직후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 미한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는 한국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KEI가 미국 정부의 특정 사안에 대해 로비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시나이더 차기 KEI 소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 KEI의 새 소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내년 4월에 취임하실 예정인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Well, this is a moment of opportunity in the U.S.-Korea relationship, as shown by last April state visit.
지금이 미한 관계에 있어 기회의 순간입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한미 경제연구소의 역할은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KEI는 미국인들이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미국과 한국 관리들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한 간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최근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실제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KI가 의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KI 소장들은 미국 정부나 미국 의회에 경력이 있습니다. 스나이더 차기 소장은 학계 출신인데요.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정책 제언을 할 때 전임 소장들과 어떻게 차별화될까요?
I don't know necessarily that I'm going to be different in any particular way. That's a hard question to answer, but obviously
글쎄요. 제가 얼마나 특별히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분명히 저는 정부나 의회보다는 싱크탱크 커뮤니티 출신입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KI를 도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KI가 한국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Well, for me, that's kind of an easy question because I'm just going to keep on doing what I've been doing. And that is to provide balance and objective analysis.
제게는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분석을 계속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항상 견지해온 입장인 한국의 친구로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또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KI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미한 양측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모든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견해를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recognize where the funding comes from, but I think that at the same time, the Korean government, regardless of party,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당이 정권을 잡았는지를 떠나서 한국 정부가 KI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알고 있다고 봅니다. KI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 사안에 대한 미국 내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한국 정부 관리들이 미국의 관점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간 경제안보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양국 간 가장 첨예한 현안이었죠. 한국과 미국은 상충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데요.
So what I see is that the governments have already worked out understandings as related to some of the most sensitive issues. For instance, on semiconductors.
양국 정부는 반도체 등 가장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관계를 조율했다고 봅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진정한 시험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일부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실제로 대체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과 관련된 경제 문제들이 미한 간 협력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는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다면 정책적 대안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은 어떤 대북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까?
Well, this is a protracted stalemat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it involves the security of South Korea.
미국과 북한 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안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환경에 비춰볼 때도 북한 문제는 무시할 수 없으며 미국과 한국 간 지속적인 논의와 조율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긴밀해졌으며 제도화됐습니다.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세계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권에 따라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북한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한 동맹이 양측의 이러한 정치적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곧 출간하시는 책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루시죠.
So the main focus of my study is on the increased costs and risks. Of pursuing a do-it-alone approach.
그러한 압박을 견뎌내는 것이 양국의 이익이 됩니다. 맞습니다. 곧 출간할 제 책은 양극화된 국내 정치의 맥락에서 배타적 민족주의를 추구할 때의 위험과 비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제 연구의 주요 초점은 미국이나 한국이 동맹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을 추구하기보다는 단독 접근 방식을 추구할 때 증가하는 비용과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미한 동맹이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가 스콧 스나이더 차기 KEI 소장으로부터 활동 목표와 미한 동맹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오전까지, 평안도 함경도는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 함경북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7도, 최고는 7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은 구름 많고 오전에 비가 내리고 최저 14도, 최고 23도. 남포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4도. 신의주는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19도. 강계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최저 8도, 최고는 16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7도, 최고 23도. 개성, 흐리고 오전에 비 내리고 최저 10도, 최고 20도. 사리원, 구름 많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4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5도. 장지는 흐리고 최저 4도, 최고 16도. 해산,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최저 3도, 최고 13도. 원산은 구름 끼고 최저 15도, 최고 23도.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9도, 최고 16도입니다. 선봉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최저 7도, 최고 14도. 삼지연 흐리고 한때 비 내리고 최저 1도, 최고는 7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오전에 맑고 나머지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바다 1.5 내지 2.5m. 서해 구름 많고 오전에 앞바다 한때 비가 내립니다. 먼바다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필리핀에 입항했다고 미 해군 7함대가 30일 밝혔습니다. 7함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로널드 레이건함과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순항함, 로버트 스몰스함 그리고 엔티덤함이 28일 예정된 방문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입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항모 전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미 7함대 작전지역에 전진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이번 방문은 최근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내 해상 영유권을 놓고 대립을 계속해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메델 아길라르 필리핀군 대변인은 31일 전날 남중국해 내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 필리핀군 함정이 불법 진입했다는 중국군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아길라르 대변인은 불법 점유자는 합법적인 주인이 자신의 집과 뒤뜰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중국 정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텐진 리 중국군 남부전구 대변인은 30일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 접근한 필리핀 함정을 법에 따라 추적, 감시, 경고 및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 남중국해 내 90%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작전을 통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혔던 자국 여군병사 한 명을 구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억류됐던 19살 오리 메기디시 이병이 가자지구 지상작전을 통해 구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메기디시 이병은 가족과 재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노약자와 영유아가 포함된 인질 238명이 아직 하마스에 의해 붙잡혀 있다면서 이스라엘, 미국, 독일, 러시아 등의 국적을 가진 인질들의 석방이 이스라엘군뿐 아니라 세계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마스는 압력을 받아야만 인질들을 석방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을 통해 인질들을 구출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촬영 장소와 일시가 불분명한 인질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여성 인질 3명이 지난 7일 하마스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며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해당 영상을 잔인한 선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레바논 내 무장단체 헤즈볼라 목표물들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메시지에서 공군 전투기들이 헤즈볼라의 무기와 초소, 부지 등 기반시설을 타격했다며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이 큰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 이란 그리고 특별히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과도정부 총리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임무는 레바논이 전쟁에 말려드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카티 총리는 그러면서도 레바논이 폭풍의 한 가운데에 있다면서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31일 이스라엘에 드론을 발사했다고 반군 측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반군이 임명한 압델 아지즈 빈 합투르 총리는 이날 홍해의 이스라엘 휴양도시인 에일라트에 대한 공습과 관련한 질문에 그 드론들은 예멘의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합투르 총리는 후티 반군을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저항의 축에 일부러 자처하면서 성명과 드론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 공군이 하마스와의 분쟁 이후 처음으로 에로우 방공체계로 홍해 일대에서 지대지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해 지역을 비행하던 또 다른 적대적 목표물들도 격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목표물들이 후티 반군의 드론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7일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했던 드론 공격 시도가 후티 반군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등과 함께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헬리콥터 한 대가 31일 일본 북단 홋카이도 지역 영공을 침범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이 헬리콥터가 현지 시각 낮 12시 44분경 동부 네무로반도 상공을 침범했다며 자위대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엄중 항의했다고 방위성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